언젠가 꽤 오래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쯤 된 것으로 느껴지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회를 가가지고 보통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게 되면 낮에는 이런저런 성경부도 하고 활동도 하잖아요. 선택특강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육체적 활동도 하고 그래서 저녁밥을 먹고 나면 대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회를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획기적인 생각을 제가 했던 모양입니다. 10년 전인데도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하면서 저녁에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를 싹 다 빼버리고 설교하지 않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이 없나 라고 고민했는데 그 중에 하룻밤 저녁은 이렇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서를 쓰게 하고 다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그 관을 만들고 그 속에 아이들을 관 속에 집어넣고 한 명씩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유서를 제가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다른 방에 가면은 이제 막 이런저런 이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편지봉투를 열어보면 이 물건 안에는 이제 상자를 놔두고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서 열어야 합니다. 딱 한 번만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딱 편지를 읽게 만들고 소리 나서 뚜껑을 딱 열게 하죠. 거울이 들어있는 겁니다. 딱 보면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따서 또 그 다음 방으로 옮겨가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이것도 딱 한 번만 열어봐라. 편지를 읽고 딱 열면 또 거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한 번쯤 하고 나서 밤에 기도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한 30명 정도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서를 썼는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자기 인생이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운듯 불운듯 건강하지 않게 교육될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자살이 많다든지 가출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오지 아니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아이들이거나 그런 친구들과 늘 접하기 때문에 인생이나 죽음마저도 왜곡되게 해석되어지고 한 번쯤 실천하고 싶은 충동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잘 죽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잘 살고 잘 죽도록 교육해서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죽음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심판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천국에 대한 복음이 빠져버리면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잘 죽도록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게 그때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서를 쓰게 해보고 진지하게 분위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유서를 읽으면서 참 저도 때때로 눈물이 나고 울기도 하고 이게 얼굴에다가 온몸에다 하얀 천을 덮어놔도 애가 갑자기 굴쭉굴쭉 해가지고 막 이 천막이 이게 덮었던 천이 눈물을 빼가지고 부욱 번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서른 명 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말을 꼭 남겨요. 맨 마지막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가족들에게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기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성적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자기도 답답한데 부모님이 그런 말할 때마다 참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것 때문에 미안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자녀들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과는 다르게 불쑥불쑥 거친 말들을 내뱉었던 것들이 이 시간 돌아보니까 미안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언젠가 또 다른 곳에서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유서를 한번 써보게 만드니까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지금 내 인생이 끝날 시점쯤 돼서 돌아보니까 미안하다. 그곳에는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표현도 뭐 간혹 나오기도 하지만 공부를 더 몇 퍼센트 못 올려서 미안했다는 말도 간혹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엽적인 겁니다. 돌아봐서 내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말들을 남기고 유서를 마무리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은 주제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마 오늘 200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이제 계속해서 한 해를 돌이켜보고 한 해를 돌아보는 일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들 텐데 무엇이 가장 아쉬우세요? 지난 연초에 세웠던 그 계획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잘된 것도 있고 잘 되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인생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이 조금 더 진지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 진지함 속에서 제가 성찬식 때 읽어드렸던 성경구절,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원한, 이 땅에서 인생을 넘어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하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한 감각이라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신뢰하고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는 그것을 저버리지 않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내가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적으로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에 그리고 끝까지 내가 신뢰하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곧 끝까지 변함없는 자세를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되겠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를 주님께서 굉장히 책망합니다. 그 교회 안에 이세벨로 비유되어지는 음란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음란한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흐트러지는데, 그것을 교회가 대처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쉬쉬하고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안에 그 음란한 분위기와 문화에 저들이 아니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하고 있고 지키고 있던 성도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 가담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신앙과 몸과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장 25절 26절 바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갈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가거라. 마지막까지 내 뜻대로 행하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줄 것이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죄악에 가담하지 않았던 깨끗한 성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끝까지 꾸준히 마지막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러한 겁니다. 한순간에 어느 예배 때 어느 부흥에서 어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아주고 눈물 펑펑 쏟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꾸준한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곧 교회 안에서 보이는 행동이 학교에서도 보여져야 되고 가정에서도 드러날 때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한쪽에서는 잘하는데 한쪽에서는 못한다. 그거는 짝퉁인 겁니다. 왜곡되어지거나 또 쉽게 말하면 균형 잡히지 못한,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예배하는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런 자세로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대합니까? 땡큐. 예찬이가 고개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목사를 대하듯이, 또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도들을 대하듯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대하느냐고요. 변함없어야 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자세가 똑같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건강하고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을 그 영원에 이어지는 삶인 줄 알고 거룩하고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하고 우리가 모두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까지 믿음과 헌신의 삶을 꾸준히 이어갈 때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정된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러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7장 끝부분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36절부터 50절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바리새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이 바리새인의 한 명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해놓고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끄떡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이 시몬도 별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내 이 정도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내 이 정도하면 잘할 것이다 라고 착각했는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도 일반적인 예절도 갖추지 않은 채 뭔가 예수님을 향해서 헐뜯거나 뭔가 예수님을 하여금 책 잡을 것을 어쩌면 조사하기 위해서 식사 초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그 실제가 이 시몬에게서 감히 드러나는 겁니다. 평범한 예절도 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존경도 없고 그냥 그런 가운데 시몬의 모습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 마을에서 누구나가 다 저 여자는 더럽고 부정하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여자가 갑자기 시몬의 집에 나타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게다가 가장 값비싸고 중요하고 귀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이 여자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를 정직하게 드러내고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 여자의 모습, 그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대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각, 그 감각이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우리가 구원과 은혜에 대한 감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관점의 교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은 누가가 7장 끝에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여자의 신앙과 여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참 누가가 글을 쓰는 방법이 재미있고 독특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누가복음 7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관련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보충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 성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 곧 복된 소식인 복음을 막 전하셨는데 누가 이 예수님의 걸음에 따라다녔는가 라고 보면 누가는 열두 제자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녔다, 따라다녔다 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하지만 때때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 악한 영들, 더럽고 추악한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장악해버리니까 하는 짓도 더럽고 사람의 몸도 상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영과 병으로부터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사람들 중에는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이도 있었고 때때로 여인들도 포함되었는데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그 이후에 고통을 치유받고 회복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또는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오늘 2절과 3절은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때때로 몇몇 분들은 설교하기 참 좋죠. 여인들이 은혜를 받고 물질로 예수님 자기 소유로 섬겼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은혜 받거나 성금 많이 하이소 라고 말하면 왜곡된 관점입니다. 감히 이야기하던데. 여기에 이 여인들이 자기의 물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역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에 후원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자들이 그 당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랍비들이 대단해 보이니까 따라다니면서 랍비들을 수준으로 쓰는 분위기가 유대 사회는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랍비들을 따라다니거나 랍비들이 강의하고 있는 곳에 여자들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정스러운 모습으로 비추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여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 몸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기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다녀도 멀지가 않지 그냥 표 안 나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후원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향유병일 수도 있고 자기가 좀 모아두었던 옷가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물질로 소유로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그 감동을 표현하는 헌신의 방식 중에 그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 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하나의 양식이에요. 꼭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의 부분을 참 왜곡시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예를 든 기억이 나긴 한데 저희 형수님께서 어느 울산 지역에 있는 기도원에 기도를 하러 갔더니 기도를 쭉 하는 그 기도원의 원장이 그러더랍니다. 아, 이게 감사를 좀 많이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얼뜰결에 가가지고 지갑 안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비를 빼고 나머지 몇만 원을 이렇게 감상금 하니까 그 원장이 이렇게 뭐 꼬라보면서 이래 가고 안 된다. 더 크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이게 기도가 된다. 그 이야기를 뒤에 다녀오고 난 이 형수님이 이런저런 대화 중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쓱이 바람났습니다. 그 기도원 이름 되세요. 원장님, 그 이름 되라고. 가가지고 형수님, 그 헌금했던 3만 원 받아오라고. 다시. 많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굶주려 가지고 돈을 많이 바치면 은혜를 많이 주고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시편에는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했어요. 황소 한 마리 200만원 300만원보다 내가 물품으로 하나님 앞에 왔지만 내 온 마음과 전심을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소유를 가지고 자기가 주님께 은혜 받았던 것들을 표현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인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치진 물질은 뭐 두 번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 12명이 다니니까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물질로 드리면 이들도 밥을 먹어야 되고 필요한 물품을 쓰겠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마을로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헌금을 거두거나 월급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아마도 어쩔 수 없는 감동을 가지고 주님께 바쳐진 이 물질이 있으면 12명 그리고 예수님 13명의 그룹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고 그 중에 회계를 담당하고 요한은 그 회계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재정위원을 세웠는데 그 재정위원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한 부분을 후원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또 재물을 바치기도 했겠지요. 후원하기도 했겠지요. 근데 누가는 재미있게도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여인들이 3절에 보니까 많았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딱 3명의 이름만 공개를 합니다. 좀 이런 부분을 보면 재밌습니다. 누가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치유를 입었는데 그 중에 실명, 실제의 이름을 공개하는 3명의 여인만 이름을 딱 공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3명의 이름이 누구냐면 2절 뒤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3절 앞에 보니까 요안나. 3절 앞에 보니까 또 수산나. 우리가 보통 성경 퀴즈 할 때 막달라, 마리아 가지고 계속 주도 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뭐 넌센스 퀴즈를 내는데 처음 가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혼납니다. 이 막달라란 말은 갈릴리의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 이름이 막달라입니다. 막달라 마을에 살고 있던 마리아 이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막달라가 그 당시에 지명 이름입니다. 이 막달라 갈릴리 지방의 막달라 마을 출신인 이 여자가 평소에 일곱 귀신이나 들렸어요. 아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와도 정신이 없을 텐데 일곱 마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제 스스로가 자기의 정상적인 이성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도무지 동원될 수가 없을 만큼 자기의 몸과 영혼이 온갖 들어온 일곱 마리의 귀신에 짓밟혀지고 그렇게 더럽혀지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통의 삶이고 도무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심각했을까 고통이 그것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일곱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곱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오고 깨끗하게 고침 받은 겁니다.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심각했던 고통과 질병의 상황에서 더러운 영의 시달림 속에서 완벽하게 그의 영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버리고 몸이 회복된 겁니다. 3절 앞에 보는 이 요안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의 신하,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헤롯의 신하인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와 여러 자료를 보면 이 구사의 직분이 그냥 뭐 보초 정도로 말단 신하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의 재정을 담당하는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고관으로 알려지고 있는 인물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내가 요한나였는데 재력은 있고 권세는 있지만 자기 몸에 있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든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왔다가 역시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요한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또 예수님에게서 후원을 했겠지요. 이 고위관리의 아내 역시 요한나가 그렇게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한 명의 실명은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수산나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수산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고 이름만 땡그리 나오고 그 다음 뒷부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아무 읽어봐도 수산나에 대한 다른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이름 석자만 수산나 딱 이렇게 나옵니다. 뚜렷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딱 공개했습니다. 왜 공개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 중에서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다고 분명히 오늘 3절에 설명해놓고 세 명이 많습니까? 세 명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쉬운데 많은 여인이 은혜 받은데 그 중에 세 명의 이름만 누가가 딱 골라가지고 적었다 이러면 이유가 있겠지요. 누가가 이 여인들의 세 명의 이름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3절에 보니까 고침받았던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세 명이 특별히 뛰어난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많은 여인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명이 은혜 받았던 그 감동을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내거나 표현했던 방식이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훨씬 강한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누가가 오늘 이 세 명의 이름을 언급했지만 수산나는 여기밖에 물론 안 나오지만 누가가 글을 적어 나갈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을 자기가 써나갈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 뒷부분에서 또 언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이 여인들의 이름이 뒤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여인의 이름을 미리 앞에서 설명해주고 뒤에서 또 설명하면 편하잖아요. 설명하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이 여인들 중에서 두 명의 이름은 뒤에 또 나옵니다. 누가가 볼 때 오늘 이 8장에서 여인들의 이름을 세 명만 공개한 이유는 자기가 글을 적어 나가는 글의 전개상 뒷부분에 또 강조할 만한 뭔가 일이 또 겹쳐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가가 초대교회 당시에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과 그 정말 교회 생활을 잘하라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적어 나갔는데 데오빌로 한 사람만 읽으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어쩌면 읽혀줄 수 있을 만한 것을 기억하고 썼는데 이 세 명의 이름이 여인들 세 명이 데오빌로를 포함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제가 만약에 GT 형제들에게 글을 쭉 쓰고 나가는데 그냥 후세대교회 이야기를 쭉 소개하면서 장로님 이름 쓰면은 GT 사람들 대부분이 압니다. 또 사회위원장님들 되시는 분들 연세계를 했으니까 이름을 언급하면 대부분이 압니다. 근데 좀 뭐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뭐 좀 잘 모를 만한 아이들의 이름을 뚝 적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런 것처럼 누가가 이 세 명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 명의 이름이 이 글을 읽게 될 데오빌로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교적 알만한 그들이 알기에 충분한 활약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이유를 살펴보면 1세기 당시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기록될 이 당시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여인들은 제대로 인격적, 인권적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만 그랬느냐? 그건 아니라 좀 더 확대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자체가 그랬습니다. 곧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모든 로마 제국 내의 분위기는 아이들과 미성년자들과 여인들은 상당히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할 만큼 오늘 우리 시대 관점으로 성경을 딱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될 만큼 충격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미성년자들과 여인들에 대해서 1세기 당시에 어떤 고대문헌 요세푸스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투전판에 가가지고 노름판에 가가지고 노름을 열심히 하다가 배팅을 하다가 그때도 경제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아무튼 일자리가 없어져서 도박을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도박을 하다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 남은 게 아내와 아이들이. 그다음 이제 도박의 그거 조건으로 아내를 끄는 겁니다. 이게 아내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는 겁니다. 아이들 다 팔아먹고 아내까지 자기 빼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과 그리스의 문화 사이에 있던 여인들 향한 분위기입니다. 별로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요. 성의 눈이 막 시각한 듯이 딱 쳐다보고 있는데 다 그랬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나 신약서신 뒷부분에서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이 말은 핵폭탄 100개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발언을 지금 바울이 서슴지 않고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랬던 분위기에 오늘 누가가 굳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은혜를 입은 것이 무슨 대수로운 것이라고 여인들 세 명의 이름을 일일이 밝혀두느냐. 이거는 충격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로 놓고 보면 여인들과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남자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사회 분위기에 짙게 깔려있던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을 그 당시의 분위기와 똑같이 저급하거나 열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남자든 여자든 가르지 않냐고 똑같이 아이든 그들을 똑같이 안으시고 똑같이 품어주시고 그들이 아플 때 똑같이 치유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부각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분위기를 뛰어넘어서 정말 여자라고 해서 열등하고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열등하다라는 분위기를 제외시켜놓은 채 특별히 이 누가복음서를 로마의 고위 관직인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때문에 데오빌로는 여자 어린이라면 훨씬 남자들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가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들었던 예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정신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는 마태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없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누가가 그 글감을, 글 재료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1세기 당시에 유대사회나 로마 제국의 분위기 속에 여자를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자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의도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커다란 은혜를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은혜에 걸맞는 반응으로서 믿음과 헌신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직접적인 이유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여인들의 이름과 활동이 누가의 다음에 이어지는 뒷부분에서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여인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고난의 길을 올라가는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는데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퍼하면서 울겠지요. 이 여인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자연스럽게 이 여인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누가복음 23장 49절과 55절로 가면은 이렇게 누가가 표현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지금 누가복음 8장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이제 달린 모습을 지켜보고 계속해서 슬퍼하는 가운데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리마드 요셉이 자기가 준비해뒀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모습까지 이 여자가 23장 55절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이 여자들이 빈 무덤에 예수님이 장례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당시 장례 절차를 따라 향료와 향유를 구입하고 집으로 그처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도 여인들이 울었고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그 당시 장례법에 이 죽고 난 시신에다가 향료와 향유를 바르는 겁니다. 빨리 썩지 말라고. 그 장례법에 따라 시신의 발을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자들이 누굴까요?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포함됐을 가능성이 충분하지요. 또 하나 누가복음 24장 10절로 건너가면 이제 이름이 두 명이 언급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오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이 요한나의 이름이 그대로 또 반복됩니다. 마리아와 요한나가 안식일 그 다음날 장례 절차를 따라 그 예수님의 몸 시신에 향료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다가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최초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과 첫 번째 증거자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함된 이 여자가, 이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했고 그것을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람들이다. 최가까이서, 최측근에서 관여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도 진비 없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걸 보면 한편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남자들이 우월의식이 강했는데 예수님이 정작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최초의 소식은 여자들이 들었고 여자들이 그것을 활용했다, 활약했다고 그것을 알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되짚어보면 남자들이 큰 소리만 칠 줄 알고 말이죠. 힘만 쓸 줄 알지. 이런 역사적인 이 구체적인 복음 역사 한 가운데서 문고리 잡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날 거 그럴 때가 많습니다. 후세대 남자들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누가복음의 기록들 읽어 나가면 참 누가가 오늘 8장에서 왜 뜬금없이 여자들 이야기를 왜 끌고 나왔나라고 싶지만 이렇게 누가복음 23장과 24장에서 여인들의 활동이 소개되어집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뛰어가면 누가복음에 이어서 그 다음 하편으로 누가가 계속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갔는가를 소개하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고 이제 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그리고 열두 사도들 그리고 나서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함께 기도한 사람들 중에 여자들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모친과 아우들, 여자들과 열두 사도와 이 여자들은 그러면 누가가 글을 쓰고 나갈 때 뒷부분에서 여자들과 이렇게 나올 때 앞에서 어떤 여자들을 설명하지 않냐고 그냥 여자들이라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여자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여자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자들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8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23장과 24장에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에 관여했던 여자들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앞에 내용에서 쭉 나왔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여자들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오늘 누가복음 8장과 23장, 24장에서 반복되었던 여자들이랄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요. 대개 많은 학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여자들이 누군가라고 주소를 할 때 10명 중에 9명은 전부 다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 요한나와 막달라 마리아를 똑같이 인정합니다. 이 여자들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식의 주석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본다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던 여인들에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동시에 성령의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질 때 물론 결혼한 사람들은 또 마을로 돌아갔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질 때 같이 일꾼으로 세웠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누가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부활에 참여했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또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맞아 예루살렘에 가 있다가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도 여전히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가 누가의 기록을 찬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따라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그냥 8장 1절 2절 3절에서 세 명의 이름을 언급하고 끝나버리고 뒤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아, 은혜를 입고 그다음 은혜에 대한 반응은 이렇게 물질로 드리거나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거구나 끝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자들이 은혜를 입고 나서 예수님과 동행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섬기고 후원하는 내용들이 23장과 24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도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어진다면 누가가 무엇을 교훈하겠어요 우리에게. 그것은 곧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의 삶이 꾸준하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냥 갈릴리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따라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나 부활할 때나 변함없이 예수님이 죽어서 제자들 열두 사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그 하늘나라의 운동이 이제는 끝이 나버렸고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것이 끝이 났구나 허무하게 끝이 났구나 라고 비관하거나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때도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준비해서 바르러 무덤까지 찾아갈 만큼 끝나지 않냐고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그들 마음속에는 사실은 보존하고 장례 절차를 따라 사실 아끼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찾아가는 걸로 볼 때 여인들의 신앙과 모습은 꾸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누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겠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생활을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후세대기 5년 동안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당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가정으로 가야 되고 가정을 넘어 이웃사회로 퍼져가야 되고 또 우리의 직장 속에도 사실은 들어가야 돼요. 2009년도에 기대하고 있는 조그마한 목회 전략 중에 하나는 조그마한 겁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사회와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홈페이지에 한 방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방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직장의 일들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고 그냥 쉽게 이런저런 사람들이 알면은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을 일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빼놓고 가려서 좀 공개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있다. 이러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직장의 문제를 우리 동네 이웃의 문제를 함께 알려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제는 좀 펼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들은 직장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도록 그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큐티 나눔도 하시고 신회도 하시고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만들면서 직장의 문화와 분위기가 하나님 앞에 조금은 건강할 수 있도록 사실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고 드는 생각이 2009년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누가를 통해서 확인되는 이 여인들의 믿음과 이 여인들의 헌신의 모습은 2008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200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까지 참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꾸준하게 이어져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주제와 더불어서 올 연말까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귀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여인들의 믿음과 헌신의 모습을 저는 확인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초청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자기의 능력과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시인하면서 이 여인들처럼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아,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변화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을 때 그 예수님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의 믿음이 곧바로 이 하늘나라의 주요한 자격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여인들의 헌신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기본으로 깔았던 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 얻었던, 입었던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자기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고침받았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은혜에 대한 헌신이 있었겠지요. 우리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여인들이 고침받았고 회복되었던 것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유일하고 간절한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어떠한 능력이나 가치에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갈릴리 마을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던 것처럼 또 그들이 따라다니지 못했으면 제물로 가지고 있는 소유로서 예수님의 그 모임과 그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2009년도에도 또 이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그 시각까지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헌신하는 삶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첫 제물로 바쳐진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서 거짓을 찾을 수 없으며 흠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여자들은 그냥 여자 목욕탕에 가는 여자들도 1차적인 교훈이지만 좀 더 확대하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그 당시에 음란한 문화를 퍼뜨렸던 세속문화 로마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주님이 십자가지로 가셨으면 똑같이 십자가지로 올라가고 죽으러 가신 그곳에 죽으러도 갈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참고 견뎌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2008년도를 잘 보내고 2009년도에도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잘못된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여자들도 똑같이 하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인들은 변함없는 헌신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은 변함없이 끝까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할 때 형성되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라고 칭찬할 만한 믿음이겠지요. 우리 찬송가 446장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믿음의 삶을 끝까지 어디서나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